아멘. 예,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에는 그릇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직접 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릇을 가끔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또 이렇게 집에 그릇이 많이 있는데 뭐 그릇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그릇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는 쓰고 일부는 잘 저장해 놓고 잘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이렇게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릇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설교된 구상을 이렇게 적어 놨는데 왜 그릇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냐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들이 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으면 좋을 텐데 어떤 교회는 크게 쓰임받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별로 쓰임받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든 소원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저도 역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소망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지만 그 그릇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그릇이 어떤 모양이고 무엇으로 만들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 그릇은 무엇인가를 담는 어떤 도구가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귀히 쓰임받으려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 깨끗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초대교회 일곱 지도자를 세우는 말씀을 가지고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일꾼의 자격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어떤 목회적 조언이 담긴 말씀이 바로 디모데서예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에 언젠가 한번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 디모데서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 말씀을 마치 사도 바울이 저한테 조언을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해서 디모데에게 조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요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자신을 깨끗이 비우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질그릇과 나무그릇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각자 쓰임새에 맞게 그릇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금그릇은 금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은그릇은 은그릇으로 만들어졌고 질그릇은 질그릇으로 만들어졌고 나무그릇은 나무그릇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금그릇은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그릇은 절대로 은그릇이 될 수 없고 은그릇도 절대로 금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질그릇도 절대로 금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금그릇은 금그릇일 수밖에 없고 질그릇은 질그릇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제일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숟가락이에요. 그래서 뭐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시대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계층을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리고 유리천장을 넘어설 수 있는 사다리가 존재했는데 요즘은 그런 사다리가 없어진 시대다라는 그런 젊은이들의 한탄 섞인 그런 원망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귀에 쓰이고 천에 쓰이는 어떤 그런 기준을 태생적인 한계에 든 것이 아니라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귀에 쓰이는 그릇은 금그릇이고 천에 쓰이는 그릇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그릇이 있지만 귀히 쓰이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한 그릇이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외모가 출중하신 분도 있고 많이 배우고 학식이 높으신 분도 있고 뭐 재산이 많은 분도 있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배운 것이 별로 없으신 분도 계시고 뭐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뭐 재산이 별로 없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뭐 목사도 있고 뭐 아니면 아무것도 어떤 직분을 아직 못 받으신 평신도도 있고 막 처음 교회 오신 새신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준은 그가 많이 배웠느냐, 많은 것을 가졌느냐, 외모가 출중하냐, 건강하냐, 직분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기 합당하게 자기 자신을 깨끗이 비운 사람이냐 바로 거기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금그릇처럼 정말 너무 보기 좋고 교회도 크고 건물도 좋고 뭐 사람도 많고 그런 교회도 있고 뭐 은그릇처럼 보이는 교회도 있고 질그릇처럼 보이는 교회도 있고 나무그릇처럼 보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준은 그런 것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으로 쓰임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비운 깨끗하게 자기를 준비한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이런 기준으로 쓰임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의 장로님이 예전에는 교회에 노예 머슴 같은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 집안의 머슴으로 일하던 분이 이렇게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심어하는 교회에 머슴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으로 부임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빌레몬서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게 빌레몬서거든요. 그 빌레몬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로마로 도망갔는데 그 종이 회심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극진히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가 이렇게 도망가는 죄를 졌지만 용서해주고 이제 종으로 여기지 말고 그리고 형제로 두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태생적인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능력을 주시는 분,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큰일을 감당하기에 많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금그릇처럼 보이는 교회도 있고 은그릇처럼 보이는 교회도 있는데 그런 교회들에 비하면 우리는 질그릇처럼 보인다라고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낙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이 있었던 시대에 쓰여졌던 보통 시대에 어떤 보통적인 어떤 그런 규율이 무엇이냐면 통례가 무엇이냐면 장자가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어떤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차자나 막내를 들어서 사용하셨던 그런 기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도 가인이 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에서와 야곱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 사용하셨고 요셉도 굉장히 어린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큰일을 감당케 되었고 뭐 아론과 모세 같은 경우도 아론이 형이었지만 하나님 모세를 들어서 민족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형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아이였지만 그래서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싸울 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큰일을 감당하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비웃는 그런 동네였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 지역 출신이셨습니다. 예수님 열두 제자를 택할 때도 그 시대에 가장 유력한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그냥 보통 우리가 흔히 지나다니며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금과 은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 쓰기에 합당하게 깨끗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뭐 길게 그걸 살펴보지는 않을 테고요. 이 말씀 바로 전해보면 잘못된 신앙을 전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과 쓸데없이 변론하지 말고 그냥 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 뒤에 보면 뭐 청년의 정욕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무식한 변론을 통해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지 변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진리를 도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 얼마나 많이 진리가 도전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진리에 도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진리를 변호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변호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런 변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전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진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잘못된 어떤 교리와 신앙을 전파하는 자에게 그냥 다투지 말고 그와 다투지 말고 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됐고 그것을 전하지 말라라고 지도자로서 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말씀 후에도 여러 가지 뭐 필요 없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 온유함으로 그를 대하고 그리고 할 말을 그대로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진리는 우리의 변호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어떤 전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욕심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가 명하시는 일을 우리는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럴 때 그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내 뜻을 주장하다 보면 자기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넘어서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내가 가진 태생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금그릇은 금그릇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은그릇은 은그릇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질그릇은 질그릇의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고 나무그릇은 나무그릇의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아닌 나에게 담겨진 것 바로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상황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가, 바로 이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내 생각을 비워야 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비워야 하고 내 자랑을 비워야 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비워야 하냐면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비워야 합니다. 금그릇은 자기가 금그릇이라는 교만을 비워야 하지만 질그릇은 자기가 질그릇일 뿐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비우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교만과 죄악을 비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자괴적인 생각도 역시 비워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비웠으면 채워야 합니다. 채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입을 크게 벌려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부정적인 생각을 다 비워버리고 입을 크게 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통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기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던 것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을 보고 주여 나도 무리를 걷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비록 잠깐이긴 하지만 무리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가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물론 뭐 예전에 뭐 중국에 있는 무협지처럼 좀 황당한 이야기들은 무리를 뭐 걷는 모습들이 이렇게 소설 속에 나오긴 하지만 인간의 육체는 무리를 걸을 수 없어요. 그것이 법칙입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무리를 걷는 역사를, 그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태생적으로서 뛰어넘는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그 기적들을 생각하며 입을 크게 벌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릇에 관해서 바꿔 이해한다면 그릇을 크게,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와 그리고 과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엘리사가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자 그 과부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빌릴 수 있는 많은 그릇을 빌렸습니다. 그러자 그 기름을 옆에 따라 부어라 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하니까 그릇에 있는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자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릇까지 기름을 채우자 이제 그 기름이 생기는 것이 멈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지?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능력이 있지?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나 어떤 주변과 환경에 관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불가능이 없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과부가 만약에 그릇을 빌려올 때 한 그릇에 담긴 기름은 딱 한 그릇은 만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 부으라고 했으니까 한 그릇에 만큼의 기름이니까 한 그릇만 빌려오면 되겠다. 이것이 환경에 어떤 지배받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릇은 한 그릇만 빌려왔다 그러면 그냥 한 그릇 채우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그렇게 환경적인 어떤 제약, 환경적인 태생, 환경적인 어떤 한계에 사고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고했기 때문에 그 많은 그릇을 빌려왔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그릇이 채워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각자의 능력과 각자의 상황과 경험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상황과 또 현실, 이런 한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음은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역사가 바로 믿음이다.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계와 우리 교회의 한계에 구애됨 없이 입을 크게 벌리고 그리고 그릇을 크게 많이 준비하게 될 때에 바로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런 원리는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그게 되겠어. 현실을 직시해야지. 꿈 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꿈을 꾸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도 역사는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이제 입을 벌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졌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꿈을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큰 것을 하려는 그런 조급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그마한 것,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는 기도와는 다릅니다. 우선 함께 우리 특별 새벽 기도로 함께 기도를 배우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러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2월에는 우리가 직분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런 직분은 아직 아니고요.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들, 사명들을 함께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하고 또 역할을 분담하고 이런 일들을 2월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일을 시작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곳은 하늘이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씀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1년 동안 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것을 결정하든지 어떤 것을 추구해 나가든지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가려고 1년을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우리가 믿는 분, 우리의 믿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작은 것부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그릇을 많이 준비한다고 처음부터 큰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진 않을 겁니다. 자그마한 역사부터 점차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실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어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행이 갔다 와서 그것을 회개를 했거든요. 한 달란트 맡은 자는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지만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맡은 자는 그것으로 열심히 수완을 발휘해서 각자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한 달란트까지도 빼앗아서 다섯 달란트 맡은 자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작은 자에게 충성한 것,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새가족의 한 명 왔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새가족의 한 명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내주신 그 새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를 얼마나 잘 케어하고 얼마나 잘 돌보고 그를 얼마나 잘 환영하고 그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돌보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내주신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다른 영혼을 또 보내주시고 다른 영혼을 보내주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정적인 어떤 것을 주실 때도 우리가 그 재정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물질을 잘 활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길 원하시고 그 작은 것에 충성하게 될 때에 더욱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꿈과 비전은 공상이 아닙니다. 비전과 공상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상은 큰 것을 생각함으로 작은 것에 소홀히 하는 것이 공상입니다. 어떤 학생이 나는 전교에서 1등 하겠다라는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꿈일 수도 있고 공상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전교에서 1등하겠다라는 것을 꿈꾸고 혹은 그것을 공상으로 하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 그가 그것이 꿈인지 공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학생이 나는 전교 1등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1등 할 것만 막 머리를 쓰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책 한 장과 수학 문제 한 문제를 풀지 않는다. 너무나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그냥 공상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꿈이고 그것이 비전인 사람은 그런 꿈을 꾸고 꾸고 나서 정말 보잘것없고 지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한 장의 책을 읽고 한 문제의 수학 문제를 풀면 그 읽은 책들과 그 수학 문제가 쌓여서 결국은 꿈에 가까이 나가는 비전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전은 작은 것 하나하나를 준비하며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하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이켜 볼 때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에 언제나 늘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리고 내게 보내주시는 새로운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계신데 그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다짐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릇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항아리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항아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항아리가 아무리 이렇게 깊은 항아리를 할지라도 한 부분이 깨져 있으면 이렇게 아무리 깊은 항아리라도 이만큼까지 한 부분이 깨져 있으면 물을 부으면 딱 깨진 부분까지밖에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이상은 절대 물이 채워지지 않고 다 흘러 넘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함께 바로 하나님,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죠?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이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저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말씀과 믿음으로 성장할 때 교회는 목사 혼자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직분 맡은 사람도 열심히 뛴다고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사람, 옆에 앉으신 분들, 그리고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일, 바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꿈을 꾸며 입을 크게 벌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기적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2019년에 바로 이런 일을 이루시는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은 저희일 뿐이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저희들 믿음으로 입을 크게 벌리고 그릇을 준비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세워주신 은혜에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와 그리고 저희들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2019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